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혈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교회는 대구의 희망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에서 은혜를 거의 80% 이상 다 받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그렇게 크게 못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의 메아리가 우리의 영혼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중심과 영혼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또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인근 지척 4km 안쪽에 있는 성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은재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습니까? 예? 제 고향은 충청남도 서촌구 마소면 송내리 125번지 충청도 본토가 제 고향인데요. 우리 이정근 목사님이 충청도 같은데 제가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느릴까요? 빠를까요? 제가 느린 것처럼 보입니까? 충청도 사람들도 빨라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빠르고 제 설교도 말이 굉장히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를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죠? 정신없이 잘 들으시면은 설교 한 20분 안쪽으로 잘 안 들으시면 30분, 잘 들으시면 한 20분 안쪽으로 끝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주무시려고 하는 분 한 두 분 정도 계신데 절대 졸음이 안 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특별히 우리 수성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헌신의 단계를 한 단계 올려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남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헌신의 결심과 다짐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느린 동네인데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은 데가 충청남도였어요. 제 고향이 충청남도거든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난 동네가 충청남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잖아요.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시우, 와시우, 대시우 이게 보통 충청도 말의 기본이거든요. 느린 동네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지만 반응이 느린데 저는 지금 경상도에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에서 지금 만 13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목회를 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청도 동네는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도 도통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설교를 해도 뭐 웃지도 않고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강도사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님이 6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반응이 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에 음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일 저녁에 곰곰이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오늘 설교 아멘입니다 하면서 아멘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느린 동네가 확실히 충청도인데 이 경상도는 제 목회 체질에 딱 맞아요. 왜냐하면 반응이 막 팍팍팍팍 오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짧고 굵고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그렇게 설교가 잘 돼요. 자, 1번 짧고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은혜롭게 설교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2번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설교하길 원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다 1번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사사기 시대는 왕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베냐민 지파의 살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살인 사건 같은 내용들은 무시무시한 막 살인 사건, 토막 살인 사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없으니까 각자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 말씀에는 미가 신상 사건인데요.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얼핏 볼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라지고 왕이 없고 각자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뭐 돈이 궁했는지 어쨌는지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 은천백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치를, 은천백을 가치를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현대 가치로 보니까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꽤 사시는 분이고 또 어머니도 꽤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돈 3억 원을 훔친 것입니다. 3억 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훔쳤어요. 엄마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이 돈 3억 원 훔쳐간 이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놈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 저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훔쳐간 놈 죽여주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고 신앙이 왜곡되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신앙이 희한한 방식으로 각자의 소견의 방식으로 신앙이 왜곡되는데 자기 돈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 저주 기도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엄마가 기독교나 하시는 분인데 저주 기도를 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머니 돈 훔쳤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 성경을 보시고요. 17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어머니가 돈 은천백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금방 바로 전까지는 그 아들을 저주하고 훔쳐간 사람 막 저주하고 그랬는데 돌려주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기가 남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그 기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미가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미가는 자기 자신의 있는 그 집 신당에 신상을 모시고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과 드라빔, 이것을 이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고용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가 막 저주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거 뭔가로 지금 막아야 되는데 신상을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설 제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설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월급 줘가면서 이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예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한 청년을 삼아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바로 이 한 가정의 타락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타락해가고 있는가, 그 신앙이 어떻게 왜곡돼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과 절망의 시대였던 이 사사시대의 이 가정의 이 영적인 상황, 도덕적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가정도 어선하고 사회도 어선하고 교회도 어선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각자 소견대로 자기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니까 저주 기도를 하죠. 우리 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죠. 그것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상을 세워놓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사장을 막 세워놓죠. 각기 그냥 소견대로 그렇게 그냥 막 돌려치고 맞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수준의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레위지파의 한 청년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를까지 헤매고 다니고 있는 가운데서 미가가 그 레위지파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법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이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며 제사를 지내며 이 신앙적 책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떠돌아다녀요. 왜 떠돌아다니느냐? 백성들이 11조를 해가지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공양하고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레위 지파 청년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저쪽 집에서 아 우리 집으로 와주쇼 이러니까 와서 그 집에 고용돼서 월급 받아가면서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타락, 성직자의 부패를 통해서 이 교회의 타락이 오게 되고 이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것을 이 사사기 17장과 17장 이후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남전도회가, 또 성도로서 내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구별된 헌신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별된 헌신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 사람이 왜 지금 거할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떠돌아다니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헌신을 안 해요. 구별된 헌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의 1을 구별하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의 이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데, 아니 백성들의 구별된 삶이 없으니 레위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도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 11조로 레위 지파를 부양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이 거할 곳을 찾아가지고 지금 레위 여기저기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그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구별된 헌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별된 헌신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구별된 헌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아니,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11조를 안 한다. 그거는 말뿐인 허울 좋은 그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기독교 신앙을 심으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가훈을 적어주고 돌아가셨어요. 가훈을 한 여섯 가지를 적어주고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 가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한 11조였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저는 처음에 중학교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착하게 살라든지 헌신하며 살라든지 좋은 일 하며 살라든지 온전한 11조.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그렇게 밀접하게 그렇게 관계가 되는 것일까 어린 나이에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온전한 11조가 얼마만큼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전한 구별된 헌신이 없으면, 그죠? 그 구별된 헌신이 없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순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없다. 온전한 헌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온전한 11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적인 예배, 공예배 출석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분은 헌신한다고 하고 교회 중직이고 직분자인데 아니 몸으로 드리는 헌신, 시간으로 드리는 헌신, 물질로 드리는 헌신이 없는데 말로는 헌신을 잘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기반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말은 별로 안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공적인 예배로 헌신을 하고 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손발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성실을 다하게 될 때 교회는 튼튼한 기반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 붕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기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헌신하기로 결심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 헌금 생활, 11조 생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이거는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튼튼히 서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마 중직을 맡으시고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그런 어르신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다가 다 그렇게 헌신하고 계세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헌신의 그런 표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것들을, 그 모범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드리는 이 구별된 헌신이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영향을 나타내며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병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헌신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제별은 1년에 막 12번씩 해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헌신이 없는 한 교회는 건강하게 커갈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수성노예,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성노예가 이 대구 성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도의 구별된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요, 성직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성직.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성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성직의 권위 및 위상 실추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다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성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직이 권위가, 권위 및 위상이 실추되는 그런 현상을 목도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직분,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전제된 직분, 그것이 성직인데,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직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목사가 교회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목회자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뿐이지 목사 자체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고용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병든 성도와 교회들이 가진 잘못된 의식에는 목사는 고용된 사장처럼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에 대해서 영적 부모 의식이 없고 그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고용한 거지, 사례비 얼마 책정해가지고 고용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 교회 대부분 한 3명, 4명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과 그 사고가 교회를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독소와 같은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빠진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가정에 제사장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 저분은 영적 부모다. 내가 기대해야 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새겨서 내 영혼이 움직여지고 내 영혼이 뒤집어지고 내 안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 될 축복의 통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돼야죠. 아니, 교회에서 고용한 직원이다. 특별히 이제 종교인 납세가 진행이 되면서 목회자들도 근로소득을 내야 된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설교 한번 했습니다. 근로소득을 내야 된다 할 때 세금을 내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그 법 질서 안에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근로소득을 내다가 보니까 목회자가, 그죠, 성직이 아닌 근로직, 노동직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와 생각들이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노동직, 노동자. 자, 여기 있는 제가 노동자라고 한다면 여기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동자면요,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은 다 상품이에요. 목회자도 비참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직은 노동직이 아닙니다. 물론 노동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보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노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직은 근로직이 아니고 노동직이 아니고 성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그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불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라고 세워주신 성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마저 만약에 목회자를 고용직이다 노동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타락의 징조인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어가는 그러한 시초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헌신을 안 해요. 구별된 헌신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녀요. 목회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 요구되는 시대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용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생명과 사망이 교차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근로직, 노동직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 싸움이 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노동직, 근로직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17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 이렇게 되니까 사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것이구나. 각자의 소견대로 나아가니까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왕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 사사기의 결론은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대구에 왔는데 제가 왜 대구에 왔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여기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 취직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한 그런 직업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신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직업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부패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가 목사를 고용인으로 생각해서 단순한 직업인으로 생각한다면 근로직으로 생각한다면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회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고용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율법의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은 80% 이상이 설교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물론 뭐 현수막도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모두가 다 보조사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와 그죠? 7위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예요. 7위 장로는 여러분 교회 당회원으로 세워주신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이 장로님들도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회로의 부르심, 이 교회의 사명회로의 부르심의 그 확실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와 이 7위 장로가 유기적 협력관계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때, 이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한다거나 서로 권력 투쟁을 한다거나 뭐 드림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상황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의 목회자로 성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7위 장로로 또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내 가슴속에 새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드림교회를 또 우리 각각의 개교회를 헌신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심하시고 헌신하시고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목사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모든 직분자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다음에 30대, 40대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배우고 본받아서 그 앞서가신 선배들의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된 교회, 구별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드림교회는 대구의 희망이 되고 대구는 희망의 도시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렵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대구 성시화가 앞당겨져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또 목회자를 향한 바른 인식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